마태복음 55번째 시간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 구약의 재현 및 완성으로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과 병행되는 장면으로서 산상수훈을 살펴봤었는데요. 주님은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으로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산 아래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이끄셨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죄사함이 선포되었던 것을 동일하게 그려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8-9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이 8-9장의 구조를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보고 있는 이 8장 뒷부분부터 9장 첫 번째 이 부분은요, 이 8-9장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리스도, 귀신을 추방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살펴볼 내용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장 중심에 지금 주님의 권능이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요, 그저 그냥 주님의 권능만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주님과 이 동일한 일을, 주님과 동일한 일을 하게 될 주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교훈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난 그 배 안에서 해 주셨고, 귀신을 추방하고 병자를 낫게 하는 그 현장에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생생한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죠. 제자들만 데리고 가셔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 주님의 권능의 사역들의 이 목적 자체는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9장이 끝나자마자 10장 1절에, 9장이 끝나자마자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께서 이렇게 귀신 쫓으시는 것과 병 고치시는 것을 스스로 먼저 보여주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똑같은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8-9장의 중심에서 먼저 보여주시고 10장을 시작하시면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이 8-9장 카이아짐을 맨 뒤에다 써놨는데요. 그걸 다시 보시면 거기에 제가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고 써놨는데요. 주님께서 이 권능의 사역을 보여주셨던 이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그와 동일한 삶을 요구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제목을 붙여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이 중심에 있는 말씀 중에 이 마지막 사건을 9장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주님께서는 이 가다라 지방에서의 귀신 쫓는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본 동네란 갈릴리 가버나움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는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쫓는 사역만 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셔서 또 다른 병자를 만나시는데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난 병자는 중풍병자였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 병자를 만나신 것인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 주님이 집에 계실 때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풍병자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근처에도 가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을 그래도 어떻게든 주님에게 가까이 가게 해주기 위해서 네 사람이 그를 침상채로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집들은 단층집이었는데요. 지붕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었고 그 지붕 위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지붕이었습니다. 평평한 지붕이었죠. 침상을 메고 네 사람이 올라가기 용이한 그런 구조의 지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바로 그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지붕은요 나무 골조가 되어 있고 그 사이를 진흙과 이 골풀로 이렇게 메꿔놓은 그러한 재질로 되어 있는 지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질이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렸다라는 것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소란스러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아주 방해가 많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겠죠. 한번 그걸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붕 밑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그냥 집 문 앞까지도 들어갈 수 없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이 네 사람이 그 와중에 진흙으로 메운 지붕을 뜯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막 먼지, 마른 흙이 엄청나게 날렸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하면서 그냥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방은 되게 좁은 방이었는데요. 아마 예수님 머리 위에 뭐 흙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까지 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보시면요.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께서는 지붕을 뚫고 매우 혼잡스럽게 들어온 이들을 꾸짖지를 않으셨습니다. 지금 니네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죠. 주께서는 오히려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간절함을 보시고라고 안 했고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요. 그 중풍병자가 그를 들고 온 이 네 명, 이 남들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중풍병은요, 혼수 상태, 코마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몸이 마비된 거죠. 분명히 그렇게 지붕을 뚫고까지 주님께 온 것을 보면 중풍병자 자신의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이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또한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그를 도운 이들 역시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주께서는 그냥 그들의 믿음이 아니고 그들 안에는 지금 중풍병자가 포함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로는 중풍병자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의 믿음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들 안에는 중풍병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단지 주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신 일 그 자체만을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 수도 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그 수많은 병을 고치신 일들 중에서 특별히 뭔가 강조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셨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이 이적은요. 그 이적 자체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주님의 능력 그 대단함에 대해서 놀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적을 주신 그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의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다는 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사실보다 그 후에 이어지는 이 주님의 말씀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죄사함의 선포였다라는 거죠. 죄사함의 선포.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병과 이 귀신 들림, 이런 모든 악한 것은요, 아담이 원죄를 지었을 때부터 시작된 그러한 증상입니다. 예, 썩은 음식에서 썩은 냄새가 나죠. 그런 것처럼 죄인인 우리에게서 질병과 귀신 들림의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에 그런 죄로 인한 증상들을 고쳐주시면서 그것을 표적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분명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 중풍병자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벌로 이런 병에 걸렸구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대1 대응을 시켜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와 질병, 이 죄와 이 귀신 들림, 이 모든 악한 것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주적 저주가 일어났는데 그 결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병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반대로 그 저주에서 회복되는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요 아주 분명하게 이 병을 고치신 것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의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원래의 목적을 대놓고 드러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라라고 하시다가 아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죄사함의 선포는요. 사실 이 표피적인 것밖에 보지를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 본질을 직접 설명해 주신 아주 감사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그 그림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시다가 이번에 그 그림 밑에다가 설명을 쓰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은 주께서 그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장면에서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 후에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중풍병자와 아주 대조되는 한 그룹의 무리가 등장을 하고 있죠.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신학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을 들은 그들은요 주님이 신성 모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구약이 아주 정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떠올렸어야만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단순히 병 고치시고 귀신 추방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의 의미까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 제대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는 머릿속에 구약의 예언들이 떠오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가장 아이디어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신성모독한다라고 감히 말은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 평가만 하고 정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만 했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기본적인 죄악의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요. 이들이 과연 왜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도 가장 큰 것은 이 죄로 인한 질투심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선생의 위치에 있는 자인데 예수님만 이렇게 특별히 높임받는 그런 상황이 되게 싫었겠죠. 앞서 우리는 이미 한 서기관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선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존심이 강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과 같은 선생급으로 대할 마음 정도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 마음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죄악들을 볼 때마다요, 이 내 마음속에 책장을 넘겨보면 거기에 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누가 잘 되면 정말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배가 아픈, 그러면서도 이제 교묘하게 아닌 표정을 짓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서기관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깔린 자존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눈이 더 완벽하게 가려져버린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는 왜 그렇게 마음에 악한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물론 그들은 이 말씀 듣고 매우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말로 내뱉지도 않았어요. 지금 말로 내뱉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냥 마음을 읽어버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께서 보이신 마음까지 지금 읽고 계신 이 능력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정신 차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주님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정말 신적인 능력을 또다시 보여주시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 저분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는요, 끝끝내 그들이 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끝까지 계속 문제였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어서 주께서는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면서 헤매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5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저는 이 주님의 질문을 듣고 뭐가 더 쉬울지가 잘 이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상한가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너무 쉬운, 구별하기 쉬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잘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둘 중에 쉬운 게 있습니까? 사실 둘 중에 쉬운 것이 없죠. 죄사함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 다 어려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더 크게 방해가 됐던 것, 마음에 거슬렸던 것은 분명히 죄사함의 선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감히 사람이 말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 이런 기본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죄사함의 선포를 하신 것은요, 분명히 그들의 반발을 사고 앞으로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서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 뻔히 나올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분명히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왜 그러셨습니까? 다음 절 앞부분, 6절의 앞부분만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6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볼 때 이런 접속사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나라는 것은 앞과 뒤가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말씀인 것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분명히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받아들이기엔 더 쉬울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자인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더 어려운 대답을 한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인 것이죠. 병을 고치시면서 병 고치는 것에만 집중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냥 다들 분위기 좋게 끝났을 것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그럴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죠. 예. 셀럽이 되는 겁니다. 예. 대단한 분이 나타났다. 그러고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병을 고치시면서 주님께서는 죄사함을 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사함을 말하게 되면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것은 아주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를 통해서 주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인자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주님께서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므로 먼저 본질이 죄사함이고 그에 따른 현상으로 병고침 받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근데 6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자신을 또다시 주님께서는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자라는 호칭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봤는데요.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보면요. 7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인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모두 그에게 있는 분이고 모든 자들의 섬김의 대상인 분이 그런 그 바로 그 인자라는 겁니다. 즉 주님이 여기서는요 내가 스스로 인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런 구약의 예언을 잘 아는 서기관들에게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인자다 그 인자다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이 단어를 통해서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상이 서기관들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참 많은 이 깊은 내용들을 아주 드러내놓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의 설명이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서기관들은 사실 어느 정도 알아들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죠. 오히려 마태는 이런 서기관들을 다시 지금 무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서기관들로 빼서 얘기를 하다가 다시 무리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 전체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요. 이 무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겉보기에는 그래 보이죠. 예,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아닙니다. 자, 일단 마태복음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없었죠. 예, 무리는 항상 제자와 구분되는 들을 게 없는 자들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마태가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리라는 표현을 등장시킨 의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었겠죠. 물론 단지 그 이유만으로 제가 이 마지막 8절이 부정적 의미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것이 절대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어로 보셔도 거기 옆에 영어로 제가 써놓은데 보셔도 나와 있는데요. 이 8절 마지막 단어, 맨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man이죠. men이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예, 영어 시간이 됐는데. 예. 만약에 이들이 주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면 뭘로 쓰여야 맞습니까? 복수가 아니라 단수죠. man으로 쓰여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복수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한국말로 다시 제가 제대로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해석되어야 맞는 겁니다. 지금 권능은 분명히 주님 혼자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겉보기에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해서 되게 신앙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전혀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앞에서 나는 지금 구약의 인자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그 말씀을 부정하듯이 그 인자에게 단수로서 한 분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지를 않고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말대꾸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는 이 서기관들과 같은 교만하고 자존심 센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말을 좀 생각해보면 사실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병자 고치신 거 봤고요.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것도 분명히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단한 분 앞에서 일단 그들은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런데 그들의 죄성, 그들의 자존심이요. 이런 젊은 목수 출신의 못생긴 사람을 찬양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사람을 구약성경의 그 인자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이런 권세를 자신들 이 눈앞에 보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높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 뭡니까? 즉 보편적 인간에게 이런 걸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라고 안 하고 사람들이라고 함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냥 살짝 뭉개버리고 넘어가는 거죠.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한 회사에서 한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남들보다 눈에 띄는 게 싫으니까 아 우리 부서가 이걸 해냈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질 못하고 자기 죄성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해주신다라는 그 사실과 이를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을 봤습니다. 또한 그런 주님의 자비하심 앞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냥 자기 죄성에 따라서 본질을 바라보지를 못했던 자들의 그 어리석음도 우리가 여기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나온 지금 이 모든 등장인물은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두 지금 주님을 만났죠. 주님 앞에서 대화하면서 주님과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죄사함을 받고 자신의 질병도 고침받았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본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과 그 죄 때문에 끝까지 진리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물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앞에는 같은 성경이 펴져 있고요. 뭐 자비, 감사, 기쁨, 찬양, 경배, 은혜, 사랑 이런 등등의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각자 나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일마다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그들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진심으로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감격해서 진실된 눈물을 흘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의 내용을 줄줄 외우고도 있고 신학적인 내용도 거침없이 말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눈물이 보장해주는 것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열심이 보장해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지식이 보장해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분명히 다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는요. 오늘 본문에 잘못된 예로 나온 서기관들과 무리들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도 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럼 진정으로 구원 얻은 백성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당연히 믿으니까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매우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진심일 수 있고 간절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큰 감격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진심, 나의 감정, 그런 것은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오직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수많은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길이신 예수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가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진심이어도 예수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면 그 진심은 유대교도들의 진심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은요, 자신의 병의 그 심각함을 알고 그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주님께 나온 그 중풍병자처럼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무리처럼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거,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 거, 단기 선교 많이 갔다 온 거, 많이 울어봤고 뭔가를 체험했고 어떤 업적을 이뤄낸 것 위에서 그냥 슬쩍 시작이 됐습니까? 성도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구세주는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 때문에 마치 중풍병자가 자신의 그 병을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진지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나의 죄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다라면 그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믿는 믿음일까요? 정말로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맞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지를 않은데 어떻게 구세주를 진짜 마음으로부터 찾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자들만 그분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그분께 진정으로 기도하며 그분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말이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좀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주시길, 또한 더욱 그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안에서 구원의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나는 정말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과 나의 공로 위에 그저 교회 생활을 해온 건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막연히 생각하며 신앙생활 말은 해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성령님, 은혜 주셔서 저희가 자신을 돌아볼 때에 눈을 띄워주시고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인인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알게 하셔서 정말 중풍병자와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고 죄사함 받는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더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 각자에게 맞는 은혜 내려주셔서 변화되고 이전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찢기신 살과 피를 보면서 내가 어떠한 구원을 얻었는지, 어떠한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쳐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깊이 맛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